네, 말씀에 없음이라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서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왜 말씀이 없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좀 깊이 말씀을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말씀이 기록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더 없어지고 더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읽었고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끝났다, 바울의 사역이 여기서 종료되었다, 성경의 역사가 여기까지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가가 쓴 기록상 마지막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바울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이래로 약 5년 정도 더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특히 옥중서신들 그리고 여러 목회서신들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바울은 이후에 로마에서 가석방 되어서 4차 또는 5차 전도 여행을 지중해를 이렇게 서클로 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여러 증거들이 있고요.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땅끝 서바나 스페인 그 지역까지 가서 말 그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소명을 주신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 여기서 지금 펜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바울의 더 행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펜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픈엔드죠. 열린 결말입니다. 누가가 마지막 단어를 딱 쓰고 펜을 내려놓았겠지만 이 마지막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열린 결말을 포함을 하고 있죠. 누가가 마지막 단어,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지금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는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오지 않습니까? 무엇무엇을 했다, 무엇무엇을 하다 이런 동사가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원어인 헬라어 성경은 이제 영어식 어순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영어식 어순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런 전치사 구가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With all boldness, without hindrance. 무슨 말이죠?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30절부터 제가 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기를 마지막 단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이두 표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표현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언어적인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리려고 해요. 한글로 보면은 담대하게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그 목적어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죠? 그죠? 따라오고 계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원어의 좀 뉘앙스를 고려를 해보면 모든 것을이라고 지금 번역된 이 단어가 담대하게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울이 가르쳤는데 아주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조금 느낌이 다르죠? 같은 담대함인데, 아주 담대하게, 모든 것을이라는 것을 이제 부사로 이제 읽어내면, 아주 담대하게.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모든 것을에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라는 그 형용사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With all boldness. 그냥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내용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누가가 정말로 의도했던 좀 강조점, 뉘앙스는 담대했다, 거기에 더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제 거침없이라는 단어도 이게 한국어 번역이 좋은 번역이긴 한데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다.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침이 없다라는 표현은 내가 무언가를 막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거침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뭐 이런 느낌처럼 느껴지는데 원어에서의 더 정확한 의미는 방해를 받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어떤 방해가 있었죠? 어떤 매임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보면서 바울이 걸어온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함께 걸어온 그 여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어떤 거는 진짜 공감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도착했고 여기까지 복음이 전하는 이 모든 일은 거침없이 계속 연장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누가가 마지막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전해질 것이다. 이걸로 지금 열린 결말의 표현으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의 결론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물론 지금까지 무엇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전해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이 아주 담대하고 어떠한 방해도 거침이 없다라는 강도, 파워, 인텐시티 이 강도를 아주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결말이라는 구조와 더불어서 이 거침없고 담대한 것이 앞으로도 축소되거나 앞으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과 더불어서 더 넓어질 것이고 더 커지고 더 담대하게 거침없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조로 누가가 마지막 펜을 썼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고정적인 어떤 스테인먼트가 아니라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사도행전 단락을 읽으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은 과연 그러한가? 과연 담대한 것인가? 과연 거침이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멘, 정말 그러합니다. 라고 전할 건데요. 이 누가가 마지막에 단어를 쓴 이래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보든 내 옆을 보든 세상을 보든 정말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일단 본문을 통해서 바울하고 누가가 같이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같이 마지막 걸음을 좀 같이 걸어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과연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지 두 가지 면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목적에 있어서 과연 담대하고 거침이 없겠는가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수단에 있어서 그것의 과정에 있어서 과연 담대하고 거침이 없겠는가? 그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바울은 기어이 로마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사실 담대함 거침없이는커녕 그동안의 바울의 여정은 정말 산전수전의 연속이었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이야기와 되게 구조상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진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진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성경 신학적으로 조금 흥미로운 관찰인데요. 오늘 안 읽었는데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해서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절에 석달 후에, 12절에 수라구사에 사흘을 있다가, 15절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지금 고유 명사긴 한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새 여관, 여관이 세개 있다, 여관이 세개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들어간 후에 17절에 사흘 후에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바울의 이 여정을 독자가 읽으면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문학적인 장치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은 죄수인데요. 지금 죄수, 미결수의 입장인데요. 14절, 15절을 보시면 마치 승리한 장군이 이렇게 개선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까지 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로 뜻하신 대로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스스로 증명하신 자리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섭리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믿기가 힘듭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드디어 로마에 발을 디디면서, 아, 정말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 증명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 막혔다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정말 사방이 어둠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살짜리한테 물어봐도 인생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80, 90, 100, 그 걸어온 걸음만큼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은 여기가 정말 끝이라고 단정 짓는 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통제한다면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뭐. 내가 여기가 끝인 거구나. 그런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결정, 여기가 끝이라는 결정은 그분이 하셔야지 맞지 않나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건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기가 끝이라는 판단은 그분이 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분의 하시는 결정과 그분이 하시는 판단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분의 온전하신, 그리고 선하신 그 성품으로 인해 항상 그 판단은 선하고 사랑스러우시잖아요. 성경은 사실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버림받지 않았고, 기어이 그분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 말하는 중에 있습니다. 인생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긴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텐션들이 하나를 넘어가면은 또 오고, 하나를 넘어가면 또 올까봐 겁이 나고, 차라리 집에만 있어야지, 어디 나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미 지나오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지나오신 많은 텐션들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정녕 아주 실패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욕이라도 할수 있고 비난이라도 할수 있겠지만, 내가 망쳐버린 것, 내가 망쳐버린 관계, 내가 망쳐버린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 중이신지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다 잘했다, 내가 최고다, 성공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한데 대표적으로 두 인물만 꼽으면 다윗과 바울일 거예요. 살인자들이죠. 두 사람 다 살인자들이고 씻을 수 없어 보이는 그 죄악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어이 회복시켜서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는 게 아니라 기어이 그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인생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심지어 나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 우리 그걸 소명이라 부르는데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신학자들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스스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공이고, 저와 여러분의 성공일 거예요.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를 하게 하실 때도 은혜가 필요해서 사실상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겪었던 나의 극악한 경험들,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끊임없이 눈물이 나오는 그런 극악한 그런 경험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심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참 같이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나 내가 겪었던 그 극악한 그 고난과 그 지나왔던 그 일에 대하여 정말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처럼 계속하여 공감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나의 대단한 경험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이죠. 계속해서 여러 텐션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도 계속 가석방 신분이긴 하지만, 계속 쇠사슬에 매인 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계속 텐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린 결말,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표현이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도 이 텐션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디에서 능력을 찾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궁극적인 소망을 둘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은혜를 더욱 진하게 우리가 경험해 가겠지만, 우리는 젊을 때도 그렇고 어린아이에게도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한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좌절에 빠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정말 낙망한 우리 이웃들, 그리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을 그토록 갈구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니, 이 로마에 기어이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In Christ, Union with Christ,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성취하시리라.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있어서 우리 개인 또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뜻하신 모든 역사에 대하여, 그 목적에 대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으십니다. 그걸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두 번째, 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바울은 이 대단한 여정의 목적지, 이제 로마에 와서도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여기가 끝났다, 이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내가 이제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전히 하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소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고, 그가 열심을 다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온 인생을 맞춰져 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정도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에 도착해서 한 일은 뭐냐 하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리의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리라는 분명한 믿음 외에도, 그 믿음 중에도 여러 가지 텐션이 있었듯이, 우리가 매일 소명을 다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텐션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석방 신분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고요. 항상 한 군인과 함께 있겠다, 함께 따로 있겠다 써 있는데, 이 군인 한 명이 경호를 했다, 경호 쪽보다는 좀 감시를 했다는 쪽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유대인 공동체에 일부러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결백함에 대해서 또 스스로 소명을 하고 변호를 해야 했고요. 바울은 23절,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계속 했던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계속 권하더라. 구약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 예시되어 있었던, 정말 예표되어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표, 목적도 분명했지만 인생의 수단도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로 갈지도 분명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현실이지만, 바울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주인임이 아주 분명했던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가 당연히 깔끔해야 될것 같은데, 결과 또한 계속 긴장이죠. 참 어려워요. 24절, 25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더라. 흩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임직자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인간적으로 재해석된 군중심리적인 하나됨을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복음의 빛 때문에 갈라짐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맛본 이들에게는 어둠을 헤매며 떠나는 이들에 대한 본능적인 긍휼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평생 이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 그 안에 갈라짐을 보면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텐션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랑과 진리라는 텐션 속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바울은 여러 가지 텐션이 있지만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믿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던 거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고 거침이 없다라는 한 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기어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여러 가지 텐션과 긴장 속에서도 그 수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며 걸어가게 하시는 그 수단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이끄신다라는 점이죠. 이거는 뭐 직업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직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풀타임 전도자죠. 복음 전도자죠.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운 사람입니다. 저야 목회자로서 기능상 이 바울과 많이 유사하다 쳐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소위 풀타임 복음 전도자는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만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바울은 온 이태를, 온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웰커밍했다. 다 웰커밍했다. 이 웰커밍, 영접했다 이 단어가 아주 많은 기술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영접, 여러분 어떻게, 영접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이게 영접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 팀이 있는데요.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많은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영접을 해야 정말로 환대할 수 있을까?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거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통한 어떤 지적인 교육을 했다. 여러분이 뭐 제자원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독서 클럽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총체적인 표현인데요. 선교하고 목회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이 없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수단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과정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목적을 기어이 성취하시는 분 맞으시는데 그 과정과정 모든 수단수단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거대한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또는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수백만 명, 수억 명이 보는 그 영상, 유튜브 영상 속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머무는 이 작은 셋집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것이 결국 2, 300년 후에 온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머무는 작은 렌트하우스, 이 작은 셋집으로부터 담대하고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는지, 얼마만의 결과를 가지는지와 상관없이, 오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대하고 거침없이 결정되고 진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규모나 그 텐션이나 그리고 그 단기적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간다는 거. 이게 지금 누가가 모든 온 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닙니까? BBS 아까 우리 영상 봤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그 아이들의 그 표정 가운데 우리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당연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보일 정도로 온갖 사랑이 투입되는 일. 정말 그 투입되는 그 자원과 그 나오는 결과가 경영학적으로 또는 세상의 원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일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실 세상을 뒤집는 큰 변화는 오히려 아주 작지만 정말 얼마나 더 본질적인 거에 그것에 달려 있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세계 곳곳에 잘 알아주지도 않는 선교사님들의 헌신, 우리 사랑방 리더들,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 집을 내어주어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우울하고 시리에 빠진 이들과 기쁨과 웃음을 나누는 일.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죠. 이 수단에 있어서 새로운 또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시가 또 임해야만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이 물줄기가, 복음의 물줄기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과 수단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인정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일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바울이 못 왔고요, 로마 못 왔고요.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중간에 얼마나 막혀 있었고, 중간에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요. 로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2년 못 합니다. 번아웃 와요. 2년 동안 사람들 초대하고 영접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개인차가 좀 있다고 해도 이거 내 힘으로 못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담대하게 못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거침이 많고 힘에 부칩니다. 잠깐 기독교의 좋은 말씀에 설득되어서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해보려는 거, 그거 악한 짓을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하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이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 초점은 바울의 영웅담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성공했네, 이렇게 훌륭하게 도착했네, 바울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영웅담이죠. 바울을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성공담이죠. 바울이 자기 소명을 훌륭히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겠지만,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은 그리스도의 영웅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공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성취되리라는 예언적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그가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수단, 자기중심적인 목적은 하루빨리 버리는 게 이익입니다.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우게 하면 죽을 것 같이 슬프고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목적하시고 그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게 사실은 사는 길이죠. 우리는 나의 자서전에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쓰는 것보다 그리스도라는 명예의 전당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혜를 말씀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기독교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종교로 만들어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런 종교적 행태가 26절, 27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목적과 수단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겠다라고 쓰여 있지 않나요? 우리를 계속 놀랍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우리가 안 된다 할 때라도 저 너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실 겁니다. 때로는 계속 일만 하는, 뭐 열매도 없는 것처럼 계속 일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마르다의 불평, 그런 삶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행 속에서 마지막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아름다움과 찬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바로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가 선교적으로 내건 프레이즈, 유명한 프레이즈인데요. Acts 29.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는데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쓰여지고 있다라는 프레이즈인데요. Acts 29.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쓰시는 기록에 우리의 이름과 함께 당당히 쓰여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말이죠. 오늘 이 마지막 31절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 말씀을 그 타당성을 높이고 계시는데요. 삼위일체적으로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일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오픈엔드,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수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이 은혜의 걸음에 내가 좀 낭망해 있다면 서로서로 격려하고 담대해 보자. 거침없이 또 가보자.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